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근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노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노바다를 깨뜨려 그 옷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르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무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진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르두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다기 지휘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우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와 예방으로 인해서 참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또 겪었던 것이 요즘의 일상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난도 생기고 참으로 어렵고 또 평범한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그동안 교회에서 평범하게 드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의 그 사방이 참 막혀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적이었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말을 듣지 않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오늘 본문 24장 18절에 보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유다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맛다니아입니다.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이며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맛다니아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변경을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이란 악이 과연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경고했던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도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왕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한 것은 바벨론이 잘하고 바벨론이 너무 훌륭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벌의 도구였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 징벌의 도구를 통해서 죄악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쉬운 얘기고 참 간단한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부의 신이라는 강성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학교에서 전교 꼴등을 하다가 전교 1등이 돼서 남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입 수험생들, 이제 입시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예전에 우연히 보게 봤는데 너무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인데 이 강성태가 이제 대입 수험생들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뭐 재수생이나 고교생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다 그 얘기에 솔깃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 딱 하나 있다. 그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얘기인데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 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듣지를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내어 충성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바벨론의 꼭두가시 왕이라고 하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은 계속 그에게 바벨론에 대항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왕권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방법이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애굽에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 시드기야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극되는 것입니다. 아, 그런가? 내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선, 내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내가 뭔가 이 꼭두가시 왕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이집트, 애굽에 붙어야겠구나. 근데 당시에 이 신하들이 왜 친바벨론파가 아닌 친애굽파였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애굽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데려오고 이렇게 시작할 때 같이 온 수행원들과 신하들이 왕궁에 깊숙이 뿌리 내리면서 그 후손들 혹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 때까지 쭉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그 신하들, 친애굽파 신하들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바벨론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파해도 시드기야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애굽만을 의지하며 애굽만이 남유다를 구해주고 자신의 왕권도 강화시켜 주리라는 헛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한다는 소문이 결국 느부갓네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극노한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군사 전략은 숨통조이기입니다. 타깃이 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한 번에 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포위하고 모든 문을 차단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치게 한 다음에 단숨에 쳐들어가서 토벌하는 것이었습니다. 25장 1절을 보면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남유다가 주님께 순종했더라면 아마 그 남유다는 다른 때와 달리 은혜로 둘러싸였을 것인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은혜가 아니라 심판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참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 나는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 우리는 평소 무엇에 둘러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 둘러싸인 인생인가? 아니면 죄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된 모습으로 둘러싸인 인생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인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벨론의 포위는 무려 약 1년 반 정도 지속됩니다. 이때 애굽이 한번 유다를 도와주러 오지만 그 전략적인 상황상 애굽이 도와주려다가 못 도와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서 결국 애굽은 남유다를 포기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 결국 애굽이 떠나면서 도와줄 나라도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시드기야는 신하들과 함께 사절을 보니 한밤중에 몰래 왕의 동산 견문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오랜 포위 기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도망자들은 도망갈 힘도 없어 끝내 바벨론의 추격부대에 붙잡히게 되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눈앞에서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 두 눈을 뽑힌 채로 백성들과 함께 정말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후회감이 몰려왔을까? 애굽을 원망했을까? 아니면 본인 탓을 했을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황 탓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문제의 근원은 자신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직 쫓아내지 않는 죄악의 뿌리가 있는지, 혹시나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생기진 않았는지, 나로 인해서 이 문제와 상황이 더 발생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것들을 해결하는 영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죄의 뿌리들,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모습들이 만약 남아있다면 그것들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화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벨론은 남유다의 성전과 왕궁,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모두 파괴시켜버립니다. 또한 바벨론의 이익이 되는 유력한 자들을 잡아가고 또 성전과 모든 그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반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군사들 역시 모두 멸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뺏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남유다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아있는 자들은 사실 좀 병약하고 좀 뭔가 당시에도 소외된 반란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봐 뭔가 그들을 달래고 그들의 좀 이렇게 유화 정책을 필 필요가 있어서 그달리아라는 남유다 출신의 총독을 임명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달리아가 참 인기가 있었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 살해당합니다. 범인들이 누구냐? 바로 암몬들과 결탁하여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유다를 회복시키려는 국수주의자였던 이스마엘과 그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벨론의 복수가 두려운 범인들은 암몬으로 도망가고 나머지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모세의 인도로 고통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며 이렇게 약 400년 역사의 유다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말로가 참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패망한 남유다는 완전히 끝나 보였습니다. 모든 소망과 여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내 여망과는 다르게 그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뭔가 그것이 끊지 않아지고 이어져 갈 때 낙심과 절망은 우리 삶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상황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예상을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쾌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상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때,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쾌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27절을 보면 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수많은 세월을 감옥에 있으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바벨론 왕이 되었습니다.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감옥에 갇힌 여호야긴에게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도 참 수많은 세월이 지났구나.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찬란했던 순간의 기억도 떠올렸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된 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가 왕이 되었는데 뭔 상관이 있느냐?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일 무로닥이 왕이 된 것이 상관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에일 무로닥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여호야긴을 석방해 준 것입니다. 석방이란 소리에 여호야긴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37년 만의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 5년도 아니고 뭐 2년도 아니고 거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태였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놀라기도 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27절 후반절부터 에윌 무로닥은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평생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며 또 매일 그가 쓸 것들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여호야긴의 심정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뭔가 그 지위와 신분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아, 나의 죄악으로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는데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부끄러운 내 머리를 이제는 들도록 만드셨구나 하면서 참 감사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지 못한다는 표현은 마치 우리식으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다라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머리란 표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것처럼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 얘기는 단순히 부끄럽고 비참한 것을 넘어서 완벽한 패망, 완벽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만드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하고 굉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히 패망했던 삶에서 완벽히 정말 죽어있는 삶에서 그 죽음의 삶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회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긴은 어둡고 컴컴하고 더러운 감옥 바닥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그 기가 막힌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일 무로닥이 왕이 된 것은 여호야긴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치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는 것 같은 일이 그런 상관없는 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과연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과연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소유자,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또 모든 상황들은 그냥 이루어지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그 귀한 섭리를 깨달아 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온 소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 사이에 무수히 정말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기억 속에 정말 어렴풋이 기억 날 듯 말 듯하는 그 희미한 말씀이 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 예레미야가 29장 14절에서 외쳤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에 비쳤습니다.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던 그 말씀이 결국은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유다에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그 시드기야처럼 친애굽파의 등쌀에 못 이겨서 오히려 시드기야처럼 더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시드기야가 겪었던 그 비극적 운명을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일찍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는 처지였지만 유다가 멸망당한 뒤에도 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자손들, 나중에 이제 태어나는 그 손자 수룹바벨이 그 수룹바벨로 하여금 훗날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준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히던 순간만 생각하면 패망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30절의 여호야긴은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비록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참 많이 불안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일무로닥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도로 감옥에 집어넣진 않을까, 뭔가 다른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좀 불안하면서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긴은 매일매일 하루에 그 쓸 것,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공급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끊이지 아니하였다의 원어적 의미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밀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에일무로닥은 나중에 남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여호야긴은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그 자리를 유지하며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밀어넣어 주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패망의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자신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은혜를 밀어넣어 주시는 하늘의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매일 밀어넣어 주시는 끊이지 않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루에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밀어넣어 주시는, 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긍휼의 식탁에서 우리가 그 준비된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담대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또 그 은혜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야긴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사기 13장 2절에 마누아인데 이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삼손은 많이 알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삼손보다는 이렇게 많이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 마누아는 단지파입니다. 바로 정의를 상징하고 공의를 상징하는 지파인데 이 단지파의 마누아가 소라 땅에 살고 있는 이제 본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 속한 단지파에게 바로 소라 땅을 주십니다. 바로 이 소라 땅이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 이 지역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인데 이제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면서 바로 이 소라 땅을 이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라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막상 이 단지파가 보니까 너무나 땅이 좋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산임수 지역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았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순간 이 단지파가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냐? 땅은 너무 좋고 상황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의 족속 하나가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바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그 성경 이제 고대 근동을 보면 고대 근동사를 보면 마치 그 개를 만약에 이제 그 애완견을 만약에 이제 비유한다면 그 개들 중에서 가장 싸나운 게 길들이지 못하는 게 진돗개인데 진돗개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아모리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상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신 땅이 맞는지 아니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주님이 주신 말씀 자체를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아모리 족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들이 정처 없이 거주할 땅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 소라 땅과 멀리 떨어진 약 160km 정도 되는 라이스란 땅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지파들이 대부분 많이 떠났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이 바로 마노아였던 것입니다. 마노아는 참 어리석게도 바보처럼 소라 땅에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리가 쳐들어와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노아가 참 바보처럼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마노아가 의지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세상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에 남아있겠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세상에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딱 두 가지 유형인 것 같습니다. 온두기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두기 같은 사람 뭐냐? 온두기 같은 신앙은 뭐냐? 그냥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힘들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 환경이 뭔가 좋으면 자기도 덩달아 좋아하고, 온두개처럼 뭔가 신앙도 뜨거웠다가 갑자기 주변이 또 차가워지면 차가워졌다가, 뭔가 그 주변 환경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온두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 4월인데 날씨가 어제부터 엄청 추워졌습니다. 보일러를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밖에 바람이 불고 춥고 혹한이 되더라도, 혹한이 날씨일지라도 보일러를 틀면 그 주변이, 난방을 틀면 그 주변이 확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처럼 주위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내 신앙,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 같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어떻게 보면 지혜로움을 여기며 라이스로 찾아갔지만,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마누아는 그 땅에 남아서 오직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지만 마누아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누아에게 더 좋은 은혜가 오면 좋은데, 참 안타깝게도 마누아의 상황을 보니까 본문에 난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이렇게 좀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도 난임이라 한다면 이 자녀가 가업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마노아, 말씀을 기다리는 마노아, 말씀을 지키고 나가려는 마노아에게 주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사기 13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보라, 단순히 바라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의미는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가 힘들고 네가 말씀 지키기 위해서 참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웠던 거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 보라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원래 너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를 그 상황과 그것들을 뒤바뀌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원래 그렇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적인 것을 뒤바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아예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원래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도저히 내가 뭔가 돌파할 수 없어. 이렇게 한계를 정하지만 그것을 역전시키고 그 본래를 뒤바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 않고 만화처럼 그 머리를 결국은 들게 하시고 민족을 구할 나시린을 임신하게 만드시며 그의 삶에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끊어지지 않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제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작전 중에 오래전에 그 폭발로 인해서 몸의 70%의 전신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40번이 넘는 외상 수술을 받으셨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지난 5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참 신방을 하면서 사역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환자들을 보고 기도를 해주었지만 막상 그 가족이 그런 큰 병에 걸리는 상황을 보니까 참 많이 힘들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기도도 기도지만 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당시 한국의 대장암의 권위자가 누군지 대장암을 잘 보는 병원이 어디인지를 찾고 있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했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런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병원이든 어떤 의사든 어디서 뭐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조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잊었느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그 말이 그 평안이 마치 정말 분수처럼 쏟아나는 그 평안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좀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내가 돌보실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영적인 부분도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래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으로 이제 가서 주치 선생님을 만나서 첫 면담하는 자리였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또 수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치의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 저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수술은 내가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이다. 환자분께서 신앙이 있는지 어떤 종교가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환자분도 이 기회에 만약 종교가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참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하더라도 꿈쩍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자기 상황이 너무나 이제 나약하고 힘이 드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덥석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 상황에서 의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단순히 얘기하는 줄 알아, 그냥 대답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그 수술 전날도 그렇고 이후에도 참 그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아버지는 지금 잘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눈을 뜨게 되셨고 현재 동네 교회를 잘은 아니지만 다니시고는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병이라는 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피난처였구나.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로 머리를 숙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주님을 알게 되게 만드신, 아버지가 알게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참 전화를 통해 또 신방을 통해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들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패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하시고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맛보며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릎을 꿇림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세상을 치유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경히 여기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또한 삶의 힘듦으로 인해 머리를 들지 못했던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상황에서 일으켜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그 회개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